이사야서 31장의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사야서 본문은 우리가 흔히 겪는 두려움과 불안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어떻게 떨쳐낼 것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다 백성들은 아시리아, 아수르의 위협 앞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생존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군사력이 강한 애굽을 떠올리며 그들의 말과 병거를 의지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돌아와 그분을 의지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도 세상의 여러 방법과 인간적인 지혜가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함을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이사야 31장의 전체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1절에서 3절, 사람의 지혜와 힘을 의지하는 것에 대한 경고입니다. 두 번째 4절에서 5절은 하나님의 구원과 보호 약속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회개의 요청과 심판, 그리고 구원에 대한 말씀으로 이사야서 31장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서의 핵심은 인간의 힘이나 세상의 권세가 아닌 오직 하나님께 돌아와 그분의 능력을 신뢰하라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1절에서부터 3절까지를 살펴보면 애굽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경고가 나옵니다.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말의 수요가 많음으로 의지하고 병거가 심히 강함으로 의지하나. 이 고대 근동 시대에는 병거는 군사력과 경제력의 상징이었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배경은 기원전 8세기 경으로 애굽은 병거를 기반으로 한 강대국이었습니다. 또한 당시 아수르와 바벨론 등과 경쟁하면서도 상당한 군사력을 유지했습니다. 병거를 보유한다는 것은 숙련된 장인들을 보유했다는 말입니다. 또한 그것을 제작하는데 상당한 금속 자원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 나라의 이 금속이 풍부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병거는 제작 비용과 유지 비용이 높아서 경제적으로 부유한 국가들만 대규모로 병거를 보유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유다 백성들은 아시리아의 군사적 위협 앞에서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는 애굽을 의지하는 게 현명했다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당시 아수르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에 필적할 수 있는 애굽에 의지하는 것이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 굉장히 합리적인 선택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와 같은 문제와 직면하게 됩니다.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것을 선택하는 것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일 텐데, 저것을 선택하는 것이 굉장히 우리 상황 가운데 비추어 보았을 때 이성적이고 합리적일 텐데, 이러한 고민과 선택의 기로에 우리는 종종 놓이게 됩니다. 그러나 본문 말씀은 이것이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는 애굽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결국 사람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 다 함께 멸망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힘은 제한적이고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아무리 애굽이 강해 보여도 결국 애굽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고 도와주기 위해서 그 애굽의 강한 병거를 기꺼이 내주겠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큰 화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막대한 군사적 비용을 또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결코 애굽을 의지한다는 것은 이들에게 궁극적으로 도움이 될수 없음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세상 그 누구도 아닌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궁극적인 도우심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방법에 앞서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분의 뜻을 구해야겠습니다. 당장 눈앞에 벌어진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 급급하여 세상을 먼저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4절과 5절에서는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하심이 얼마나 강력하고 섬세한지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4절에는 하나님을 맹수인 사자에 빗대어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라고 말합니다. 목자들이 아무리 달려들어도 거친 사자를 막기 어렵듯이 하나님께서 친히 그분의 백성을 보호하실 때그 누구도 대적하고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큰 위로를 줍니다. 아무리 세상이 혼란하고 문제가 커지더라도 하나님께서 사자와 같은 위엄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자 같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결코 넘어지지 아니할 줄 믿습니다. 5절에서는 하나님을 어미새에 비유합니다. 새들이 날개를 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가 보호하고 건지시며 뛰어넘어 구원하시리라. 여기서 하나님을 사자와 같은 강력함과 동시에 어미새처럼 부드럽고 섬세하게 우리를 돌보시고 품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대신 싸워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약함과 눈물도 보살피시고 보듬어 주시고 안아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이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뿐임을 이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 9절까지는 회개와 구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6절과 7절에서 이사야는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부터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또 그날에 너희는 각각 은 우상과 금 우상을 버리리니라고 말합니다. 유다 백성들은 오랜 시간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애굽의 도움을 구한다는 것 역시 우상 숭배의 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기보다 하나님을 더 따르기보다 애굽을 더 신뢰하고 애굽을 더 따랐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군사력이 자기들의 신이 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구원과 보호를 받으려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돌아와야겠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보다 하나님보다 무언가를 더 의지했다면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 되었음을 고백하고 돌이키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8절과 9절은 하나님이 직접 아시리아를 물리치실 것이라는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아시리아는 사람의 칼이 아닌 자에게 넘어질 것이며 그 젊은 자들은 부역에 복종하는 자가 되리라. 사람의 칼이 아닌 자에게 넘어질 것이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권능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아무리 애굽을 의지해 보아도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사람의 칼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시리아를 무너뜨릴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구약의 여러 사건에서 알수 있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놀라운 방법으로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문제의 크기가 아니라 우리가 누구를 신뢰하는가에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루에 한번 그리고 마지막 날에 7번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 성을 우리에게 주셨다 선포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견고했던 여리고성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무너지게 됩니다. 다윗은 칼과 방패를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골리앗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랬더니 거인 골리앗이 쓰러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갈릴리 호수 앞에서 작은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열두 강주리가 남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믿음의 역사 가운데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은 없었습니다. 성을 무너뜨리려면 그에 맞는 전략과 전술을 구비해야 합니다. 그 성을 함락시킬 군사력도 필요합니다. 거인과 맞서 싸워 이기려면 그 거인보다 더 강한 사람들이 출전하거나 그 거인과 맞먹을 정도의 사람들이 함께 전투에 참여해야 합니다. 5천 명을 먹이려면 그만큼 많은 비용과 많은 음식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이고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다릅니다. 우리의 생각과 능력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보이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준비되어야 합니다. 다윗이 물맷돌을 그렇게 준비할 수 있었던 것은 평소에 양을 돌보며 맹수로부터 양을 지키는 그 과정 가운데 그 물맷돌의 실력이 이렇게 생겨났던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아이가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오지 않았다면 그 오병이어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작은 것이라도 준비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우리의 삶을 들어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애굽은 무엇입니까? 혹시 힘들거나 두려울 때 가장 먼저 기대는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또 다른 무언가는 아닙니까? 그것이 물질일 수도 있고 사람의 도움일 수도 있고 세상적 성공이나 가치일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최종 신뢰가 되어버리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설 자리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다라는 이사야의 외침이 우리에게 부딪혀 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우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 먼저 바라보고 그분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결단이 중요하겠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라도 사자 같은 권능과 어미새 같은 섬세함으로 날마다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애굽을 만드셨고 애굽을 다스리고 계시며 그 애굽보다도 강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의 시대 가운데 두려움과 불확실성으로 가득해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과 질병, 갈등들, 도무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문제들이 우리를 에워싸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칫하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애굽을 의지하기 쉽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오직 하나님 되심을, 그분께 돌아오고 그분께 매달릴 때 우리는 맹수 같은 권능과 새 같은 보호하심을 동시에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보다 더 크게 의지했던 무언가가 있다면 과감히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의 현실 한가운데 하나님 크신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